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시리아에 탄도미사일과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했고 미얀마에도 이전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체계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의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은 금지된 탄도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 물자에 대한 북한의 이전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과거에는 보고되지 않은 40건의 화물이 시리아에 건네진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얀마가 북한에서 다수의 로켓 발사대와 지대공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체계와 일련의 재래식 무기를 제공받았다는 증거들을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쪽 분량의 유엔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는 다음 달 중순경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AP통신 등은 이달 초 유엔 전문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9개월 동안 원유와 가스에 대한 유엔 제재를 위반하고 시리아와 미얀마와 불법 탄도미사일 개발에 협력하며 금지 품목 수출 등을 통해 2억 달러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내전 종식을 위한 평화협상 과정에서 이슬람 무장반군 탈레반을 합법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오늘 아프간 평화협상 모색을 위한 25개국 협의체인 카불 프로세스 개회식 연설에서 탈레반과의 평화협상 개시를 위해 전제 조건 없이 이 같은 제안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휴전과 탈레반 수감자 석방, 새로운 선거 실시, 탈레반과의 협약의 일환으로 헌법 재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탈레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재언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단체도 미리 예단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화답으로 탈레반은 아프간 정부를 인정하고 법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동구타 지역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5시간 휴전이 어제부터 시행된 가운데 시리아 정부군이 공습을 계속 감행하며 반군 장악 지역인 동구타 지역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내정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인 동구타의 하우스 알 다와히리 지역으로 진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어제부터 러시아가 요구한 5시간 휴전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공습이 멈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동구타 현지 주민들을 인용해 시리아 정부군이 휴전 시간에도 전투기와 헬리콥터를 이용해 공습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어제 시리아군 공습으로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 2명은 휴전 시간에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야당을 탄압하는 등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며 캄보디아에 대한 원조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캄보디아 국세청과 지방정부, 군을 지원하는 830만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유예하거나 축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이 지난 25년 동안 캄보디아에 1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지만 미국 국민의 세금이 반민주적 행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또 최근 치러진 상원 선거도 캄보디아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은 지난달 25일 사실상 여당의 독주 속에 치러진 상원의원 선거에서 전체 의석인 58석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 추진을 최초로 보도한 중국 관영 신화통신 편집자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중국 당국이 신화통신의 보도를 중대한 정치적 실책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사의 편집자와 책임자를 해고하고 최고 경영진에 대한 문책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신화통신은 지난 25일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년임 이상 초과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 직후 중국 안팎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 집권을 시도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 여론이 제기됐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28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은 비핵화이며 비핵화로 이어질 단계에 관해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거래 관련 보도에 크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이 탄자니아 선적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탄자니아는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를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오다가 내일 아침 서쪽 지방부터 차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2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는 영하 11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모두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는 2 내지 4미터까지, 서해는 1 내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은 비핵화이며 이를 위한 단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사임과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이 비핵화라는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Our condition is denuclearization. Our policy has not changed. We have talked about this policy since day one of this
administration.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대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날 발언에 조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미국의 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런 정책들을 행정부 출범 첫날부터 말해왔다며 이는 최대 압박이자 한반도의 비핵화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방침에 중국과 한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동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미국은 이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Let me remind you, it's something that China agrees with. It's something that South Korea, Japan agree with. It's something that Russia agrees with.
이어 미국은 비핵화로 이어질 단계에 관해 분명히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사퇴와 관련해 윤 대표가 국무부를 떠나는 것은 유감이지만 윤 대표의 역할을 맡아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훌륭하고 검증된 경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sorry to see him go, but we are fully confident that we have terrific, qualified, experienced people who will take this on.
그러면서 수전 손튼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와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 대리, 마크 램버트 대북 정책 특별 부대표 등을 그런 인사들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현 행정부의 최고 안보 의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최대 압박 캠페인을 펼치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top national security issue for this administration has been and remains to this day the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누군가가 사퇴함에 따라 정책이 바뀌지 않으며 이는 정책의 변화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윤 대표의 사임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국무부 외교관들의 불만을 반영한다는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would say that that's wrong. It's altogether wrong, and here's why. Our maximum pressure campaign has been successful. We have seen.
그러면서 최대 압박 캠페인은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목격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최대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게 됐고 국무부 등 미 정부 부처들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지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부 전반에 걸쳐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여하고 있다며 외교는 실패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성공하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o across the administration, we have many people who are engaged in this. We cannot say that diplomacy is failing.
비록 원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있지만 외교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윤 대표의 자리를 누가 대체할지 묻는 질문에 아직은 다른 사람을 선정하지 않았다며 윤 대표의 업무 중 일부분이었던 인도주의 문제를 관리하는 곳에서 대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that, you know, in addition to having our people who are fully qualified and capable of picking up the work.
이어 이런 체제가 매우 오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북한과 시리아 화학무기와의 연계성과 관련해 미국이 상당 기간 동안 우려해왔던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This is something that the United States has had concerns about for quite some time. That North Korea, especially as North Korea becomes more...
북한이 더욱 절박해짐에 따라 자신들의 범죄 정권을 위한 돈을 벌기 위해 과거와 다르고 창의적이며 끔찍한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이 시리아의 물건이든 부품이든 판매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타락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무부가 비핵화라는 정책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대화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입장을 내놔야 가능할 것이라고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으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현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28일 미북 간 대화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는 의미 있고 진지한 논의를 할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Our position on dialogue remains the same that provided the North shows a willingness to engage in meaningful sincere discussions leading to denuclearization.
네퍼 대사 대리는 이날 미 대사관저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이 같은 태도를 보지 못한다면 대화로 가는 길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북한은 미국에 연락을 취할 방법을 잘 알고 있고 미국이 대화에 열려 있다는 점 또한 잘 알고 있다며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과 대화를 기꺼이 이용하려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mean, I think, in other words, I think we need to see a willingness on the part of the North to use precious time and precious talks with us to achieve.
북한이 과거 미국과 한국과의 대화 기회를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시간 벌기로 사용한 것을 충분히 봐왔으며 미국은 더 이상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미국은 비핵화라는 명시된 목표가 없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시간 벌기용으로 끝날 대화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은퇴에 대해 전적으로 개인적 결정이고 국무부 차원의 행동과 연결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 윤 특별대표의 사퇴가 미국의 정책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지 등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지만 이는 결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And another point I'd like to make is that I know there's been some concern raised in the Western press, Korean press, that somehow his departure
미국 정부의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고 한국 정부와의 협력과 조율도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협력의 노력은 서울과 워싱턴, 뉴욕에서 지속될 것이고 정책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퍼 대사 대리는 또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미한 연합훈련에 대해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남북한이 오랜 침묵을 깨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환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했던 것처럼 비핵화에 대한 진전 없이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전도 없다는 것을 완벽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미 국무부 관리가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거래 관련 보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을 심각하게 여긴다며 북한과 시리아 모두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위협을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사용에 비견되는 행태로 묘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27일 BOA에 북한은 국제안보에 중대한 위협이고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의 지속적인 화학무기 사용은 국제법에 대한 비슷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과 시리아 간 화학무기 탄도미사일 거래 증거를 담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시리아에 화학무기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도운 증거를 유엔이 포착했다고 대북제재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시리아에 금수품목 수출과 인력 파견 대가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현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미국이 시리아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시리아의 지속적인 화학무기 보유와 사용 모두에 대해 오랫동안 우려를 표시해왔다며 둘 다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시리아의 화학무기 역량 재건을 북한이 지원했을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같은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화학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재료와 장비를 아사드 정권이 입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북한과 시리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추가로 위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미국의 군축대사가 말했습니다. 미 군축대사는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우드 군축담당대사는 27일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최대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maximiz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to come into compliance.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준수하고 도발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계속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북한 정권이 최근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추진됐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 북한 대표단의 만남을 마지막 순간에 취소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We regret the failure of North Korea to take advantage of that opportunity. But let me just make clear.
북한이 그 같은 기회를 활용하는데 실패한 것이 유감이라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국제사회로 되돌아오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아니면 국제적 고립의 심화에 직면할 것인지는 북한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북한과의 어떤 대화도 한반도 비핵화로 이어져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을 절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그 같은 요구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핵 개발을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 must realize that as long as it continues down the path of nuclear development, the sanctions will remain.
북한이 핵 개발의 길로 계속 나가는 한 제재가 지속되고 추가 제재와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강 장관은 한국 정부는 북한이 태도를 바꿔 핵 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제재 회피를 추적하고 막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제재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북한을 몰락시키기 위한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However, sanctions are not an end in themselves and are not meant to bring down North Korea.
But to make it understand, 제재는 북한의 미래가 핵 개발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나가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북한이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강 장관은 국제 사회는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며 그럴 경우 북한의 보다 밝고 풍요로운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는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관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또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며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계속 모색하는 한국 정부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와 관심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에서 북한 문제를 담당해온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은퇴가 잔잔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국무부 내 주요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이 공석인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이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은퇴한다죠?
예, 그렇습니다. 조셉 윤 특별대표는 지난 1985년부터 외교관으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한반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서울의 미국 대사관에서 두 차례 근무했고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와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를 지냈습니다. 이어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인 지난 2016년 10월 현직에 임명돼 6자회담 수석대표를 겸하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현장에서 책임져 왔습니다.
부차관보급인 윤 특별대표의 은퇴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높은 관심은 다소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이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최우선 외교 안보 과제로 떠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윤 특별대표가 미북 간 대화 재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시점에 사임을 발표한 것이 언론들의 관심을 촉발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 특별대표가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대북 대화론자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윤 특별대표가 왜 은퇴를 결심한 걸까요?
예, 윤 특별대표 자신은 개인적 이유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남북대화도 잘 되고 있고 북미대화도 시작할 때가 됐으니 담당자를 좀 바꾸는 것도 어떤가 하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분, 가깝게 일하는 분들이 나서서 하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특별대표의 은퇴를 대북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갈등과 연결 짓는 보도들도 있던데요.
예, 많은 언론들이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령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윤 특별대표의 은퇴가 대북 외교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 내 지속적인 대립을 드러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그동안 대북 관여를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보도하면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윤 특별대표를 온건 대화론자로 지목해왔습니다.
윤 특별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나요?
예, 앞서 밝힌 대로 개인적 이유 때문이라면서 정책적 차이 때문에 떠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미 지난해부터 주변에 은퇴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특별대표는 64살로 올해로 외교관 생활 33년 차를 맞았습니다.
윤 특별대표의 은퇴로 동아태 차관보와 주한대사에 이어 대북정책특별대표까지 국무부의 주요 한반도 정책 담당자들이 공석인 상황인데요. 대북 외교에 차질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교는 특정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노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윤 특별대표의 은퇴에도 미국의 대북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그가 떠나는 것이 유감이지만 우리에게는 북한 문제를 다룰 훌륭하고 자격 있고 능숙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특별대표의 재임 중에 두드러진 활동으로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예, 지난해 5월에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과 협상해서 북한에 억류 중이던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어 6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원비어 씨와 함께 귀국했고 이때 다른 3명의 미국인 억류자들도 면담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의향을 내비친 것을 선전전략의 일환으로 일축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는 26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협상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는 북한과의 대화는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북 군사 공격은 북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을 완성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볼튼 전 대사를 이종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어떤 의도라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 offer to talk is simply a continuation of their propaganda strategy. I mean, we've talked to North Korea.
북한의 대화 제안은 선전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난 25년간 북한과 직간접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면서 동시에 모든 대화로부터 이득을 얻어왔고요. 이 때문에 이번 대화 제안을 새로운 것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미국이 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고 북한도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과거에도 그런 길을 여러 번 거쳤고 매번 실패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대북 접근법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Well, I think the administration policy is to increase economic pressure. The president announced sanctions on Friday, as you know. But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경제적 압박을 늘리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24일에도 대북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재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기엔 시간이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북한의 대화 의사 표명이 실제로 미북 대화로 이어질까요? 대화가 재개돼도 비핵화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Yeah, I don't think the North Koreans are serious about negotiating, so I don't think anything is going to come up. That would be my take.
북한이 협상에 진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미한 양국 간 인식차가 거론되기도 하는데요. 미국 정부 내에 한국의 다음 정부를 기다려야 한다는 실망감은 혹시 없습니까?
You know, we may not have the luxury of waiting for the next South Korean government if the CIA director Mike Pompeo is correct. It's only a handful.
한국의 차기 정부를 기다릴 사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국장의 말이 옳습니다. 단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미 본토 어디든 도달할 역량을 갖추기까지는 단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한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로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소위 공간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Well, I think it certainly wanted to give South Korea room during the Olympics, but I mean, for this is the third president now who basically follows the sunshine.
미국이 분명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에 공간을 주고 싶어하는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이번이 햇볕 정책을 따르는 한국의 세 번째 대통령입니다. 햇볕 정책은 앞서 두 대통령 당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그렇지 못할 겁니다.
앞서 제재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하셨는데요. 강력한 제재를 주장했던 과거 입장과 달라졌습니까?
Yeah, I just think we've run out of time. If you say a handful of months, you know, I don't.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을 25년간 봐왔는데 단 몇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결승 지점을 앞에 두고 멈출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은 군사 옵션도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는데요. 어떤 순간에 이 옵션을 실행하게 됩니까?
Well, you know, that would require knowing a lot of stuff that's not public and I'm certainly open to the possibility we can yet persuade China.
공개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야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도록 중국에 뭔가 하라고 설득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그런데 대북 군사 행동이 가해질 것이라면 반드시 북한이 미 본토 타격 역량을 갖추기 전이 돼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합니다.
미국이 대북 군사 행동을 가할 필요가 없도록 중국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Well, Secretary Tillerson said a couple months ago the Chinese and U.S. militaries were talking. I think that's important. And you know,
몇 달 전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미국과 중국 군사 당국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북한은 바로 지금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군사 행동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Well, to attack their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facilities.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시설을 타격하는 군사 행동입니다.
최근 한 연설에서는 대북 군사 공격 시 한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Right, I think you need to attack the massed North Korean artillery just north of the DMZ.
그렇습니다. 비무장지대 이북에 대거 배치돼 있는 북한 대포들을 타격해야 합니다.
한국은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한국도 군사 충돌 가능성을 걱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North Korea should worry about North Korea with nuclear weapons because it could be used to they could be used to blackmail the United States to withdraw.
한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걱정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협박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한국은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될 거고요.
주한 미대사 자리가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미한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No, but I think obviously there are differences in approach between the presidents, the South Korean presidents who advocate.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햇볕 정책을 지지하는 한국 대통령과 미국의 대북 정책 간 접근법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부시 행정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고 봅니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대체할 유력 후보로 여전히 대사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무부 요직 함합평에도 간간이 오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고려된 적이 있었나요? 트럼프 행정부에 합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Well, you know, I never comment on those kinds of questions. So that's always been my practice.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절대 논평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부터 대화 의향을 밝힌 북한의 의도와 미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조은 기자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탄자니아 등 제3국 선박이 포함된 가운데 탄자니아 해사국 관계자는 해당 선박의 등록을 이미 취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을 취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자체 시스템을 통해 이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들과 탄자니아의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Well, this is my surprise also. I'm wondering on the same. How come that they are still flying our fleet?
탄자니아 잔지바르 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콤보 국장은 2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재무부 제재 선박들은 지난해 3월 이후 등록이 취소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이들 선박들이 여전히 탄자니아 선적으로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 23일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된 북한 선박 등 28척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이 중 동팽 6호가 탄자니아 선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명단에 등재된 또 다른 선박 아시아 브릿지 1호는 등록 국가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선박의 등록 자료 등을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들은 이 선박을 탄자니아 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아태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 자료에는 동팽 6호와 아시아 브릿지 1호가 각각 지난해 4월과 11월 선적을 탄자니아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콤보 국장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들 선박들에 대한 등록이 취소됐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이 사실을 미 재무부에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들 선박들이 여전히 탄자니아 깃발을 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면 이들의 위치 정보를 자국 정부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자니아 정부 차원에서 이들 선박들과 선주들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로선 문제의 선박들이 탄자니아 선적이 취소된 상태에서 여전히 탄자니아 깃발을 달고 있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대북 제재 위반 의혹을 받는 선박들이 선적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다는 우려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3일 북한 유조선 예성강 1호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적 유조선 역텅호와 선박 간 환적을 하는 장면을 공개한 바 있는데 도미니카 공화국은 자국에 등록된 유조선이 한 척도 없다고 밝혔었습니다. 또 2016년부터 지난해 초 사이 일부 북한 선박들이 해외 항구에서 안전검사를 받으면서 선적을 피지라고 기재했지만 피지 당국은 BOA에 이들 선박들이 자국에 등록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박업계는 모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지적 방식으로 선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선박들이 등록국가와 운영국가가 다른 상태로 바다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에 등록된 선박 정보를 국제사회에 보고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선박의 선적 정보가 허위로 기재된다고 해도 이를 적발해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콤보 국장은 여전히 북한 선박들이 자국에 등록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eah, in case of anything, but for the pending, when they try, we have some sort of.
그러나 자체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선박의 등록 시도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2016년 4월 북한 선박들에 대한 등록을 취소했고 이후 두 달 동안 추가로 발견된 북한 선박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콤보 국장은 50여 척의 북한 선박들이 이런 방식으로 탄자니아 선적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유엔이 강제 북송된 탈북자 등 북한 주민 7명을 북한 당국에 의한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했습니다. 북한 정부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명 등 북한 주민 7명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사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뜻합니다.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강미숙 씨는 중국 옌지로 탈출했다 1999년 1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김호석 씨는 2001년 5월에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과 몽골 국경 지역으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북송됐습니다. 실무그룹은 두 사람이 체포된 이후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구금의 합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2001년 5월 중국 접경지역인 온성군에서 체포된 주일 씨와 2000년 11월 양강도에서 체포된 김철영 씨, 2000년 3월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은호 씨, 1999년 11월 함흥에서 체포된 김광호 씨, 2001년 9월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체포된 윤성민 씨 등 북한 주민 5명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됐습니다. 실무그룹은 이들 5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할 법률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실무그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내용은 한국 등 적대 세력의 음모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고 실무그룹은 전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자의적 구금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과 배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인권단체들의 청원을 받아 국제인권규범에 맞지 않는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자의적 구금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권고를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의 일반 감옥 체계에서도 중대한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수감자의 대다수는 재판 없이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국제법에 명시된 공정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재판을 받은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억류 행위와 인권유린 실태를 끊임없이 거론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셀리아 잭슨 리 하원 의원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ell, it's tragic and we are certainly aware. Obviously, we do not have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But I think
잭슨 리 의원은 최근 하원 인권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한 뒤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미국인들이 여전히 억류돼 있는 것은 비극이라며 의회는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문제뿐 아니라 인권 문제와 미국인 송환 문제 또한 언급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더욱 빨리 움직여야 하며 인권의 관점에서 북한을 더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articularly, we need to move faster. We need to put a little bit more pressure from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North Korea is a very hard.
잭슨 리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그중에서도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송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ore work needs to be done, but I think the administration needs to enhance its portfolio on human rights and certainly those incarcerated US citizens.
아울러 중국도 북한의 잔혹 행위를 규탄하고 나서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다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맥거번 민주당 하원 의원은 북한 당국의 미국인 송환 문제를 거듭 제기했지만 북한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ve appealed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bu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n't responded. We have sanctions on North Korea. You know, and there'll probably be more sanctions.
이어 미 의회는 중국 등에게도 북한 정부가 인권을 존중하고 정치범들을 석방하도록 설득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랜디 헐트그랜 공화당 하원 의원은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it is awareness. I think it's talking about these prisoners. I think it is where we can. Putting pressure, it's challenging in North Korea right now, but also finding.
현재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침례교 목사였던 김동철 씨와 평양과학기술대 초빙 교수였던 김상덕 씨, 그리고 이 학교 농장을 관리했던 김학송 씨 등 3명으로 모두 한국계입니다. 특히 2015년 10월 북한 함경북도 나선에서 체포된 김동철 씨는 2년 4개월 가까이 수감돼 있어 북한의 최장기간 억류된 미국인이 됐습니다. 현재 상원에는 북한 억류 미국인 문제에 관한 행정부의 상황 보고를 정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함경북도 북동부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주 동안 번지는 모습이 민간 위성에 찍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화재는 정유시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곳은 함경북도 경원군입니다. BOA가 경원군 일대를 찍은 플래닛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화재는 이달 8일에 포착되기 시작해 25일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일 이 지역을 찍은 사진에선 불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지만 8일부터 곳곳에서 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점의 뒷부분에는 이미 그을린 듯 지대가 검정색으로 변한 반면 앞쪽에는 아직 타지 않은 지면이 밝은 색깔을 드러내고 있어 불길이 점점 옮겨붙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약 9일 뒤인 18일 같은 장소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화마가 지나간 곳에 검어게 그을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탄 자국이 남아있는 지대의 면적은 약 55제곱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일대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의 위성사진 자료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해양대기청 자료에 따르면 경원군에는 지난 2월 5일부터 11일 주간에 50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화재는 12일에서 18일 주와 19일에서 25일 주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원군은 북한의 최북단에 위치한 온성군과 맞닿은 곳으로 동쪽으로는 중국 훈춘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양대기청 위성 자료는 러시아 국경과 인접한 나선시의 한 벌판에서도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나선시 우암리로 추정되는 이곳에서는 19일에서 25일 사이 한 건의 불이 났습니다. 실제로 플래닛이 지난 22일 이곳을 찍은 위성사진을 살펴보면 이전까지 밝은색이었던 약 3.6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의 벌판이 검어게 그을려 있습니다. 그러나 경원군에서 볼 수 있던 큰 연기나 불이 옮겨붙는 장면이 없는 점으로 미뤄볼 때 작은 규모의 화재가 짧은 기간 동안 발생했다 진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국경 너머의 러시아 핫산 일대에는 1월 중순부터 산불이 발생해 여전히 크고 작은 불이 일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플래닛의 위성사진과 해양대기청의 위성자료를 통해 함경북도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화재가 발생한 곳은 경원군 일대와 나선시 우암리에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은 북한의 경제특구인 나선 선봉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며 이곳에 위치한 정유시설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경원군은 북한의 대형 정유시설인 승리화학연합기업소로부터 약 60km 떨어져 불이 옮겨붙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유시설로부터 약 20km 떨어진 우암리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깝지만 화재 규모가 작을 뿐더러 이미 진화까지 된 상태라 피해를 입히기엔 미미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위성 분석 전문가인 닉 한센 미 스탠포드 대학 객원 연구원은 26일 BOA에 경원군 일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정유 공장이나 기타 산업시설이 있다는 증거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에서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웹 접속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웹 접속 인구는 여전히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의 국제 마케팅 업체인 위아 소셜과 캐나다의 소셜미디어 관리 플랫폼인 후스이투가 최근 공동 발표한 2018 디지털 국제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웹 접속이 전년 대비 317% 증가했습니다. 또한 태블릿을 통한 웹 접속도 전년 대비 429% 증가했습니다. 반면 데스크탑과 랩탑 컴퓨터 같은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한 웹 접속은 17%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용 컴퓨터가 전체 웹 접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전화는 19%, 태블릿은 2%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웹 접속 인구는 전체 인구의 0.06%인 1만 6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 213개국 가운데 꼴찌로 전 세계 평균 인터넷 이용률 53%와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또한 북한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을 이용하는 비율에서도 조사 대상 213개국 가운데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 웹브라우저 점유율 제공 사이트인 스탯카운트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웹 접속 통계는 주로 내부 통신망인 인트라넷 접속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전년 대비 11만 7천 명 늘어난 38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북한 전체 인구의 15%로 조사 대상 212개 나라 가운데 211위로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롭게 공개된 북한의 해커 조직 APT-37과 관련한 보고서를 낸 미국 보안업체 FireEye는 북한의 해커 조직들이 현금은 물론 한국 정부와 탈북자 정보까지 빼내려고 시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랜 기간 글로벌 해킹 진원지로 불리던 중국 조직들보다 더욱 공격적인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FireEye에서 사이버 첩보 활동을 분석하는 벤자민 리드 연구원을 인터뷰했습니다.
APT-37은 어떤 조직인가요?
APT-37 APT-37을 북한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사이버 간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난 수년간 추적해 왔는데요. APT-37은 2012년부터 활동해 왔고 지금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목표물은 한국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베트남과 일본 또 중동으로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직 미국에는 이 APT-37의 공격과 관련한 보고는 없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조사된 사이버 공격이 있었습니까?
So we believe that they attempted to
동계올림픽과 관련한 단체들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관련한 한국의 전략 정보를 모아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대기업과 교육시설은 물론이고 탈북자 단체 또 남북통일 관련 사업체 등 북한에게 흥미로운 한국 내 단체들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APT-37, 얼마나 위험한 해킹 조직으로 보시나요?
So they're definitely a capable group. They have
확실히 역량 있는 조직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 조직을 조사해온 것은 한 2년쯤 되는데 이런 가운데 이런 보고서를 발표한 것은 이들의 활동 범위가 지형적으로 확장된 것도 있지만 최근 제로데이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정황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제로데이는 어떤 공격을 말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이 제로데이는 개발자들이 해킹에 노출되고 나서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하루도 없다는 뜻입니다. 컴퓨터 운영체계나 프로그램 등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되면 관련 보호장치나 패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관련 장치가 발급되기 전에 해커들이 공격을 수행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아무런 준비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습니다. 상당한 위협으로 간주되는 부분이죠.
이런 정황들 외에 이들의 위협이 상당해지고 있다는 단서는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So it's a difference in the
말씀드렸듯이 이들의 목표물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와이퍼 멀웨어라는 악성 코드 때문인데요. 아직 이 코드를 사용했다는 단서를 찾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확보했다는 것은 찾아냈습니다. 이 코드는 PC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공격 흔적마저도 지워버리는 해킹 툴인데요. 보통 금융 범죄에 많이 씁니다.
보통 IP 주소를 토대로 해킹의 배후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북한이 아닌 제3국 해커들이 이런 점을 노리고 북한의 IP를 사용하지는 않을까요?
That's hypothetically possible, but it would be challenging because
가설적으로 보면 가능하죠.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북한에 할당된 IP 주소는 상당히 적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IP 주소를 임의로 뽑아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 해커들이 중국 해커보다 공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Chinese groups for a long time were primarily targeting
중국의 조직들은 오랜 시간 동안 소위 전통적 간첩 활동을 벌여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물이 특정 국가의 정부나 군 당국에 한정돼 있었다는 것이죠. 또는 기업 등의 지적 재산권을 탈취하려 해왔습니다. 보고서에 나온 그 부분은 반드시 APT-37만을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북한 해커들로 추정되는 이전 사례들을 보면 전통적인 사이버 공격과는 다릅니다. 금융시설에 대한 해킹이 바로 그 예인데요. 세계 각국 은행 간 거래망, 비트코인 거래소 전산망 등을 뚫어서 사이버 금융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북한 해커들의 특징입니다. 북한은 불법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로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돈줄이 끊기다 보니 돈이 되는 것이라면 범죄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지금까지 저희 업체의 조사 결과 북한 정권의 지원을 받으면서 해킹을 통해 각종 전략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의 현황 그리고 북한 탈북자들과 한국 내 어떤 단체들이 교류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북한 정권의 의사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벤자민 리드 연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정교해지고 공격성을 띠는 북한의 해킹 조직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VOA 뉴스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오의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달 인신매매 척결과 피해자 보호를 돕게 될 국토안보부의 2017 블루 캠페인 승인법에 대해 서명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서명된 이 법은 국토안보부의 블루 캠페인을 처음으로 공식 승인하게 됩니다. 블루 캠페인은 인신매매 근절 운동과 이와 관련한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국토안보부의 일치된 노력을 보여줍니다. 블루 캠페인은 법 집행기관, 정부와 비정부기구,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완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권을 보장하며 인간의 삶을 해치는 자들에 대해 적법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 블루 캠페인은 국토안보부의 산하기관인 국토안보부 수사국, 관세국경보호청, 연방사법연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법 집행 인력을 교육하고 인신매매 색출과 희생자 보호, 가해자 처벌을 강화할 것입니다. 블루 캠페인의 법제화는 이 같은 중요한 업무들의 지속성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국가안보국은 인신매매 수사와 인신매매범 체포, 희생자 보호를 총괄합니다. 또 미국 시민이 아닌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위해 이민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해 줍니다. 국토안보부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기본으로 인신매매 척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를 식별하고 안정시키는 부분과 가해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부분 모두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희생자들이 정신적 상처로 인해 전면에 나서 수사관에 협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희생자 안전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을 국가 노예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달로 선포하면서 인신매매를 인류에 반하는 끔찍한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최근 성매매와 강제 노동과 관련된 인신매매 피해자가 2,5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신매매범들은 희망적인 삶과 좋은 기회를 약속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지만 실상은 노예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할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토안보국의 블루 캠페인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인신매매의 징후를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VOA 새벽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제 하루 3차례 저희 VOA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아침 3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은 단파 933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 밤 8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단파 5840, 11570kHz,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루 3차례 총 7시간 보내드리는 VOA 방송,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